예, 사무엘기 상권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1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 라마로 가다라는 부분입니다. 18절 보면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 목숨을 건진 다음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다윗과 사무엘은 나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피신한 곳은 사무엘의 품이죠. 아직 사무엘에게는 사제이자 마지막 판관으로서 다윗을 그나마 지켜줄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로 피해서 휴식을 취한 것이죠. 20절에서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다. 사울은 사무엘을 직접 대면하기가 두려웠던 거죠. 딴 데서는 직접 잡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에게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기름 부음을 해줬던 판관이자 또 예언자이자 사제였던 이 사무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서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아오게 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23절에서 24절 그래서 사울이 그곳 라마의 나욧으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느님의 영이 내려 라마의 나욧까지 걸어가는 동안 줄곧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그는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며 그날 하루 밤낮을 알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결국 전령들을 보내도 모두 실패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저기 사울이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느님의 영에 잡힌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가지만 그도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알몸을 보이고 하루 꼬박 그렇게 쓰러져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하느님의 영이 사울을 막으셨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20장 1절에서 42절 앞에서 나왔던 사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탄의 우정이라는 사건이 앞에서도 다윗과 요나탄이라는 뭐 약속을 맺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나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나왔던 계약의 장면이 여기서 반복이 되고 구체적인 모습이 여기서 다시 그려집니다. 11절에서 16절 요나탄이 다윗에게 자 들로 나가세 하고는 둘이서 들로 나갔다. 요나탄은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증인이시네.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를 살펴보아 그분께서 자네 다윗을 좋게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자네에게 그것을 꼭 알려주겠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리를 지켜주게.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이라도 또한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땅에서 없애버리실 때에도 내 지방과 의리를 영원히 끊지 말아주게. 그리고 나서 요나탄은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복수해 주시기를 빈해하면서 다윗 지방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훨씬 더 이제 계약의 구체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요나탄은 아마도 이 판단력이 아주 뛰어난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전체적인 판세를 보아서 자신이 왕을 물려받을 수 없음을 직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직감 안에는 자신의 죽음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 정도의 인물이라면 자신보다 더 왕에 적합한 인물이가 요나탄을 또 인정을 한 것이고 그렇게 자신의 키를 포기하는 대신에 그는 다윗에게 그 포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다윗은 당연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요나탄과 다윗의 계약의 모습은 오로지 그 요나탄과의 계약만은 아니었고 다윗은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있어서 적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상당히 많이 돌립니다. 그래서 그런 적들 앞에서 전투를 벌려야 될 때는 전투를 벌이지만 그 전투와 폭력은 다윗에게는 마지막 방법이고 항상 그 직전까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서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데 아주 능수능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21장 1절에서 10절 다윗이 노베 사제 아이멜렉의 도움을 받다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에서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할 때 예로 들었던 이야기라서 유명하고 그래서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르코 복음 2장 23절 28절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이삭을 뜯기 시작했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의 안식일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 사무엘 장군의 이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급대로 다윗과 그의 일행은 사제에게서 거룩한 빵,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라갔던 빵을 얻어먹습니다. 7절, 그제야 사제는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었다. 주님 앞에 바친 제사빵 말고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그날 주님 앞에서 물려내고 따끈한 빵으로 바꾸면서 치워놓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런 소설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또 후반의 전개에 필요한 요소를 이 이야기에 미리 심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8절에서 그런데 그날 거기에서 사울의 신 하나가 주님 앞에 부득이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는 에돔 사람으로 이름은 도엑이었는데 사울의 목자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라는 겁니다. 이 에돔 사람 도엑이 이제 이 사제가 다윗을 도와준 부분을 고자질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제 집안이 거의 멸문주야를 겪게 되죠. 물론 조금 좀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복선은 이 후반부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기는 전체 성경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가장 소설에 가까운 이런 전개를 보여줍니다. 식량도 없이 급하게 도망쳐 나온 다윗의 처지는 가지고 있던 무장에서도 드러나고 있죠.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던 다윗 일행은 사제가 맡아두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받아듭니다. 10절에서 사제가 대답하였다. 장군께서 엘라 골짜기에서 쳐죽인 필리스티아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보자기에 싸서 에폿 뒤에 두었는데 그것이라도 가지라면 가지십시오. 이곳에 그것 말고 다른 무기라고는 없습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그 말한 것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의 이 궁금한 처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도망자 다윗의 모습입니다. 결국 다윗이 필리스티아로 망명합니다. 21장 11절에서 16절 사울이 어쨌든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영향력을 벗어난다는 게 왕의 영토 안에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벗어나서 갓 임금 아키스 진영으로 도망가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그를 임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절 이 사람은 그 나라 임금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요. 그 소문이 이제 그렇게 집안 주변 나라로까지 퍼진 거죠. 그래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대로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판단한 다윗은 적의 진영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미친 척을 택하죠. 사울의 진영으로 넘어가자니 사울의 추적이 무섭고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넘어왔더니 그들이 자기를 왕으로 알고 죽이려고 덤비는 거죠. 14절 사람들 앞에서 태도를 바꾸고 그들에게 둘러싸이는 동안 미친 척하였다. 그는 성 문짝에 무엇인가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다윗의 모습이죠. 덕분에 그에게 집중되던 관심은 사라지고 심지어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15절 그런 아키스가 신하들을 꾸짖었다. 미친놈이 아니냐. 어쩌자고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그 업신여김이 바로 다윗이 바라던 반응이죠. 그는 그렇게 적의 진영에서 한동안 지낼 수 있는 안정을 얻게 됩니다. 22장 1절에서 5절 다윗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의 무리를 차근차근 모으고 정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2절 또한 공경에 빠진 이들, 빚진 이들, 그 밖에 불만에 찬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모여들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수는 400명가량 되었다 라고 합니다. 가진 것 없는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이스라엘 안에서 비주류들이었죠. 기존의 사회체제의 반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다윗을 따르고자 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똑똑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니죠. 기회가 없었을 뿐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영리함을 발휘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건 생각이 그만큼 간다는 거죠. 그런 가난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인 겁니다. 비천하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다윗은 약속의 땅 위에 새로운 세상을 세우겠다는 비전을 그들에게 제시했을 겁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가난한 백성들이 생각이 나는 대목이기도 하죠. 자, 이제 22장 6절에서 23절 사울이 노베 사제들을 학살하다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복선이 여기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그의 신하들의 무능을 질타하자 다윗이 사제 아이멜렉을 방문했을 때 그 근처에 있었던 에돔 사람 도엑이 자신이 본 것을 고자질합니다. 이 사제가 이 다윗을 도와주어서 다른 땅으로 탈출하게 했다라고요. 9절 10절 9절에 10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들 곁에 서 있다가 이렇게 응답하였다. 제가 이사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노부로 아이투비 아들 아이멜렉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멜렉은 그를 위하여 주님께 여쭈어본 다음 그에게 여행 양식을 주고 필리스티아 사람 골리앗의 칼도 내주었습니다. 결국 에돔 사람 도액의 증언은 아이멜렉 사제 가문의 멸문으로 이어집니다. 18절 임금이 도액에게 내가 돌아서서 이 사제들을 쳐라 호 명령하자 에돔 사람 도액은 돌아서서 그 사제들을 쳤다. 그날 그는 아마포 에폿을 걸친 사람 85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절까지는 이제 유다인들 히브리 백성에게 이 사제를 치라고 하니까 못 죽이니까 도액은 칩니다. 도액은 왜 쳤습니까? 도액은 유다인이 아니라 에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사제를 죽이는데 훨씬 더 그냥 좀 마음이 무딘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구약 성경에서 신약까지 사제 족보의 흐름을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멜렉 사제 가문의 모든 사제들을 죽이려 했지만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20절에서 21절 그런데 아이툽의 손자이며 아이멜렉의 아들인 한 사람이 목숨을 건져 다윗에게 달아났다. 그의 이름은 에브야타르였다입니다. 에브야타르는 다윗에게 사울이 주님의 사제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제의 혈족이 다행히 끊기지 않고 에브야타르가 살아남았습니다. 이 유다교 사제 가문의 시작은 누굽니까? 누가 뭐라 해도 아론이죠. 탈출기에서 모세도 유대의 그 레위 가문이긴 합니다만 대사제직을 처음으로 이은 사람은 아론입니다. 레위기에서 아론이 첫 번째 대사제가 되는데 그의 아들이 네 명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고 두 아들이 살아남았죠. 레위기 10장 1절 2장에서 1절에서 2절 6절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는 저마다 제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놓았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속된 불을 주님 앞에 피워 바친 것이다. 그러자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아자르와 이타마르에게 말하였다. 이제 두 아들이 살아남았죠. 엘아자르와 이타마르 이제 유다의 양대 산맥으로 사제 가문을 이끌어가는 두 집안이 이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 유대교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그 예수님 승천 후에 이제 복음서 이후에 유다 독립전쟁이 일어나는데 로마 제국을 상대로 뭐 일종의 우발적인 독립전쟁이 일어났고 그 독립전쟁 초기에 그 유다교 군, 유다인들 군대의 장수로서 활약을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혼자 투항해서 살아남아가지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로마로 가서 이제 로마 황제 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 유다 고대사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평가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사람.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열심히 독립운동하다가 전환해서 친일파가 된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되게 좋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역사가 요세푸스인데 요세푸스가 쓴 유대고대사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성서를 제외하고 그 유다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진짜 구약성서 초반부터 자기가 살았던 시대까지 이렇게 나름의 주관성을 가지고 정리를 한 책이라 성경과도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유다교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교대사 5권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복잡합니다. 그냥 들으시면 아론의 아들 중 하나인 이타마르 가문의 장자였다. 이 엘리는 사무엘을 거두어들인 판관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제사장직을 차지한 쪽은 엘아자르 가문이었다. 엘아자르는 대제사장직을 피나스에게 넘겨주었으며 피나스는 그의 아들 아비에세르에게 아비에세르는 그의 아들 붓기에게 붓기는 그의 아들 오시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오시 후에 우리가 방금 언급한 바 있는 엘리가 대사장직에 오르게 되어 솔로몬의 통치시대까지 그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의 일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직은 다시 엘아자르 가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고대사 이야기를 사무엘 상권에 적용해서 이야기를 이어보면 이 아이멜렉 사제들, 이 아이멜렉 사제 가문은 바로 이타마르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그 아이멜렉의 아들 에브야타르가 이타마르 사제 가문의 대표 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차근차근히 대단히 복잡한 이야기지만 알고 있으면 유익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